역사고전강의 제12강 지난번에 갈리아 전쟁기, 갈리아 원정기 또는 갈리아 전쟁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넓은 의미들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코멘타리우스라고 하는 이 장르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로마나이즈 즉 로마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가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른바 투철한 문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오늘 오전에 제가 올려놓은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어떤 농경지역에서 인구 집단이 농경지역에서 모여 살게 되고 그렇게 모여 살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식량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자원 생산 기반, 즉 토지가 늘어나야 되니까 토지를 늘리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나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인구들을. 그런데 또 정복전쟁에 나서게 되면 그 땅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농경제국, 로마제국도 기본적으로 농경제국인데요. 농경제국에서 시작을 했죠. 이탈리아 반도의 조그만 농경제국에서 시작을 했죠. 그 농경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농경제국이 아무리 목축하는 지역하고 복합체가 되고 또는 농경제국이 국제교육에 나서서 농업과 상업의 복합체가 된다 해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크놀로지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통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13강에서 할 예정인데 이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늘어나니까 땅을 넓히지 않을 수 없다.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한다. 그런데 정복전쟁을 하면 당연히 넓어진 땅을 관리하는 문제가 생긴다.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달라요. 역사를 볼 때 오늘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과거 농경제국, 산업혁명 이전에 좀 단순하게 말하면요. 산업혁명 이전에 농경제국이 아주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그런 점에서 몽골은 조금 그 예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그걸 해결한 비법이 있지 않나 해서 연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땅이 넓다고 해서 무조건 강대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테크놀로지가 네트워크,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를 읽을 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육지의 영토를 넓히는 일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러면 좋은 게 아니냐. 어쨌든 땅이 넓어지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땅이 넓어지고 바다가 넓어지고 그게 꼭 좋은 것이냐?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무조건 많은 것, 또 넓은 것, 뭐, 광대한 영토를 만든, 뭐,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정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또, 과연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통치 기술이겠죠. 그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이걸 읽을 때는 카이사르가 땅 넓혔으니 잘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만 가지고 읽으면 역사책 괜히 읽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여건, 기후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그 위에서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층차에서 놓여있는 위치가 위아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골고루 종합해서 이해하는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역사가 철학보다 훨씬 더 차원이 이게 복합적이에요. 철학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만 뜨르르 좀 철학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철학도 그렇게 하면 훌륭한 철학 공부를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 차원을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만 공부 얘기는 또 괜히 뭐 예. 후기하는 것 같으니까 갈리아 원정기 들어가서 제 1권을 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종의 탐구 순서를 알려줍니다. 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갈리아의 지리와 인종, 즉 인구학적 구성을 서술한다. 네, 어느 지역을 볼 때는 인구학적 구성부터 봐야 되죠. 그러게 지리와 인종, 인종이라고 하는 건 종족이겠죠. 우리가 특정 지역을 탐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인구학적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복잡다단한 그 지구상에서 요즘 가장 복잡다단하게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그럼 아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애들 왜 싸운대? 뭐 탈레반이 뭐 정권 잡았다 했더니 또 싸우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왜 싸울까? 라고 혼자 물어본 다음에 남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남에게 왜 싸운대? 그러면 그 말은 과로하고 나 정말 무식해. 그런 뜻이죠. 그건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게 되지만 어디다 공표해서 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뭘 챙겨봐야겠어요? 인구학적 구성. 네, 파슈툰족은 파슈툰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 다음에 판지시르 지역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길래 파슈툰족이 중심이 된 탈레반 정부에게 이렇게 저항군으로서 뭐 만만치 않은 지금 전황을 이것저것 저도 살펴보는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정리해서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그 왜 싸운데? 아, 그러면 도대체 정말 적대적으로 싸울 만한 인구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옛 소련 시절에 거기를 침공했던 소련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하고 지금 탈레반하고 같은 구성인들인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지리와 인종, 네, 지리와 종족 구성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해봐야 할 일이죠. 그것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1권 1절 첫 부분에 딱 나와 있습니다. 갈리아는 전체가 세 지역으로 나뉜다. 한 지역에는 벨가이족이, 다른 지역에는 아퀴타니족이, 세 번째 지역에는 그들 자신의 말로는 켈타이족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말로는 갈리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의 책들은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말이지 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 지역 갈리아 정복을 통 갈리아 지역에 가서 이것을 식민지로 만든 속주로 만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곧바로 주저 없이 이 지역의 인구학적 구성과 지리적인 특징들 뭐 이런 것들부터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거는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군사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여기서 그걸 하죠. 군사적인 측면들, 카이사르가 군대를 어떻게 통솔했는가, 이것을 그 다음 순서로 봐야 되겠죠. 카이사르가 인덕이 높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군대를 어떻게 통솔했는가에 관한 얘기는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원정기 1권 39절 여기에 설명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가 군대를 어떻게 통솔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때가 그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자 시대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로마라고는 나라의 그 나라의 국군, 나라의 국군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있죠. 군벌이라고 그러죠. 군벌. 군벌. 뭐 저기 일제 때 중국을 침략한 일본 제국에 맞서서 뭐 장항량이라든가 뭐 이런 군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군벌들이 움직여가는 시대니까 1인자 시대라고 말은 멋지지만 사실은 저기 싸움 대장들이죠. 초나라와 한나라, 항우와 유방의 싸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런 항우나 유방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대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자기 휘하에 자기의 말만을 로마 국군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제 없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자기 말만 잘 듣는 그런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가 이게 갈리아 전쟁기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입니다. 갈리아 전쟁기의 경과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건 원정인 전쟁이니까 그게 바로 유명한 카이사르의 식군단입니다. 카이사르의 식군단.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대를 어떻게 통솔했는가?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밑에 휘하 병력들 식군단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움직여 갔는가? 어떻게 보면 갈리아 원정기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유심히 봐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부 열심히 하지라고 말로만 결심할 게 아니라 하루에 무엇을 얼마만큼씩 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마련해낼 것인지 이런 도구,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도구의 측면들인데요. 그런 도구의 측면들을 이렇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하는 문제죠. 의지가 박약해요. 의지는 누구나 다 의지는 박약해. 다만 치밀한 도구와 계획, 이것이 박약한 사람이 있고 그것에 강한 사람이 있을 차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인구학적 구성을 보고 그 다음에 군단을 어떻게 통솔했는가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전투에 임하는가 이걸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갈리아 원정기 2권 19절에 딱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난번에 그 마리우스 당나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진지를 구축하고 로마 군대의 특징은 바로 그거죠. 진지를 구축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전투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직업적으로 훈련된 병사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그 말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16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갈리아인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조직적으로 훈련된 로마 군대를 이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더러 패하는 일이 있다 해도 곧바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갖췄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농경제국인데 농경국가에서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춘다? 1년 내내 전쟁에 몰두하는 직업군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농사는 누가 짓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해. 그런데 군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데려다가 해야 해. 그런데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틈이 없어.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땅을 넓혀서 그곳으로부터 노예를 수입하면 그 노예를 데리고 경작을 하는데 그 경작지를 귀족들이 가지게 된다 이거죠. 대토지 소유제. 그러면 나라가 골병이 들기 시작해.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로마가 군사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흥망이 군대의 훈련에 달렸다는 것이고 군대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되지 않으며 거의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가 된 것이다. 이게 나중에 서로마 제국 멸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서로마 제국은 사실은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황제가 되었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죠. 군인 황제의 시대입니다. 이른바 오현제 시대, 다섯 명의 현명한 그 황제가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주 철저하게 군인 황제 시대인데 따지고 보면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 오현제들아 해도 전쟁과는 무관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오현주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잖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전쟁터에서 살면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당연히 전쟁이 그들이 심각한 문제였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갈리아 원정기 시대의 카이사르는 그걸 몰랐죠. 카이사르가 아무리 위대한 뭐 장군이고 뭐 해도 내가 지금 이 갈리아 원정을 통해서 갈리아 땅을 정복하면 로마 땅이 늘어나겠지. 그런데 로마 땅이 늘어나면 군사국가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이 다시 로마의 멸망의 아주 근본적인 또는 먼 원인으로 작용해서 로마를 결국에는 피폐한 길로 들어서게 하겠지. 이것을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그저 자신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고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뭔가를 했더니 오, 나라의 땅이 늘어났구나. 그런 게 되겠죠. 자신의 파토스, 네, 자신의 격정에 충실하게 움직여갔더니 그게 자기도 모르는 또는 자기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결과들이 역사를 움직여가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죠. 미묘한 지점이 있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헤겔이 역사철학 강의에서 세계사적 영웅이다. 세계사적 영웅이다. 리스트 데어 페어눈부트. 이성의 계략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이성, 세계이성의 계략이다. 그런 말을 쓰죠. 그러나 카이사르는 그걸 모르는 거죠. 세계정신이 그걸 움직여가는지 뭐 세계정신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판타지 같은 얘기지.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뭐 득이 되었다, 실이 되었다. 그때는 정말 잘해보려고 한 건데 결국 그것 때문에 뭐 이랬다.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로또잖아요. 로또가 맞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로또 복권을 꾸준히 샀는데 맞았어. 근데 로또가 맞아놓으니까 이제 돈 빌려달라, 모르고 지내던 친척들도 오고 막 이제 어쩌고 저쩌고 가정불화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알거지가 되었다. 차라리 안 맞고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살았으면 그나마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런 사례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이걸 학습하고 그 다음 생에서는 저걸 학습하고 하는 학습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서양철학 공부하고 다음 생에는 동양철학 공부하고 뭐 그래서 세부는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헛생각이죠.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공부를 못하니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로또가 맞았다 그러면 그래. 이게 분명히 나의 그 영혼의 개선도를 시험하려는 굉장한 시련이죠. 그렇죠? 그 막 한 달에 월급 얼마 안 되는 월급 받고 살던 사람이 그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게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어디서 눈먼 돈, 뭐 지금 재난지원금 25만 원 갖고도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 막 투덜거린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그럼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게 연봉을 깎아. 그러면 연봉 안 깎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25만 원 갖고도 그렇게 난리를 죽이는 게 인간인데 그게 들어오면 아, 내가 지금 영혼에 개선해야 될 것이 이 시련이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그런 생각 다 한 번씩들 해보죠. 로또가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해봐요. 그런 생각 해봐요. 저도 해봐요. 그런 로또가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저는 글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만둘 것 같지는 않아. 이 팟캐스트를 그만둘 것 같지는 않고 포스타입을 그만둘 것 같지는 않고 또 강의하러 이렇게 가는 것도 재밌다 그러면 저 듣는 분들에게 미안하니까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그 자기 발전에 도움이 돼요. 자기 개발에. 강의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이게 저 스스로가 그것이 숙지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해도 여러 번 해보면 이게 익힘의 정도가 달라요. 남에게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르거든요. 별 차이가 없겠네요. 큰 차이가 없겠네. 그냥 저기 뭐야 마리아의 작은 자매들 그런 수녀회에 좀 기부하고 뭐 Save the Children 여기도 좀 보내고 그다음에 저 라이베리아에 학교 짓는데 뭐 그런 데도 좀 그러고 나면 끝나겠네요. 뭐 특별히 아이 그냥 어차피 저 사주에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없는 놈들이 로또 맞아봐야 인생 조져요. 정말 속된 말로 인생 조질라고.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군대가 싸움하는 장면 169페이지가 있습니다. 요런 장면들 인용문이 길게 돼 있는데 이런 장면들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가 이런 거는 이 동영상 자료라든가 또는 그림 파일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인간 행위자, 논 휴먼 네트워크 그런 것들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도구 그리고 카를로 치폴라가 쓴 대포범선 제국 이 책 중요하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대포범선 제국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경제사가로서의 카를로 치폴라가 지금은 어느 정도 뭐 학문적으로 대단한가 어쩐가 이런 건 떠나서 이런 거는 얇고 기본적인 표준도서니까 대포범선 제국 이런 것도 참고 삼아서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에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지 주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첫째가 항복한 주민은 모두 살려주고 말 잘 듣는 지도자들에게 율리우스라고 하는 자기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니까 시족의 성을 내려주고 뒤늦게 항복한 자들은 노예로 만들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주민은 처형했다. 이게 로마나이즈 과정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베르킨 게토릭스라고 그렇죠. 요거 좀 만화로도 나왔잖아요. 베르킨 게토릭스 만화로도 나왔는데 로마로 압송되어 처형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175페이지에 보면요. 카이사르는 아이두이족과 아르베니족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요게 식민 지배 전략이죠. 요 방법은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유구한 역사. 저기 어딥니까? 르완다 내전 이런 것도 후투족하고 투치족하고 내전이잖아요. 그때 그 르완다를 통치했던 나라가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벨기에죠. 소수민족을 통치자로 삼아갖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본격적으로 있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우리가 보면서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죠. 12강에서 유념해야 될, 주의해서 읽어야, 그냥 눈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읽어야 될 점들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또가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저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역사 고증 강의 1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들어주시니까 늘 고맙습니다.